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지난번에 저희가 19장을 한 절반쯤 보다가 마무리를 제가 못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후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곧바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영적 침체가 왜 생기고, 그럼 이 영적 침체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럼 또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19장에서 사실 잘 나타나 있죠. 배경은 영적 침체가 오는 가장 첫 번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강력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기 쉬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신데, 어떻게 저 악들을 또한 저렇게 강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이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도 오게 되었고, 그러면 악이 좀 수그러들을 만한데, 오히려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땐 충격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닐 것 같잖아요. 아니, 왜 충격을 받겠어요? 아니, 불도 임했겠다. 그 가짜들 다 죽였겠다. 그러면 이세벨도 한번 나와봐라. 이래야 될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이세벨 어디 너 일로 한번 나와봐. 이래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아주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왠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하다가 큰 악, 변하지 않는 악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이게 굉장히 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왜저 악은 저렇게 강력할까? 저 불의는 왜 저렇게 득세할까? 저 못된 사람들은 저렇게 왜잘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가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들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유약할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인간 세상에 대한 역사적 실존, 그리스도인들의 번민,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고민을 동일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다 회복이 되고 은혜를 입냐면, 다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악보다 크신 하나님, 악을 허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회복이 되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의 내면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외부가 우리의 내면의 신앙생활을 흔들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심과 생각들이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굉장히 강력해요. 악을 그래서 너무 쉽게 여겨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세요. 시험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투적 생애를 사실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냥 여유 있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날한날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 또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과의 싸움,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내면에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번민하잖아요. 아니, 조금만 내가 이렇게 눈딱 감고 살짝 잘못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가 잘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런 말이 있어. 어느 아이가 어떤 그 노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참 이 세상의 악, 또 내 안에 있는 고민, 번민. 그분 답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다. 착한 늑대가 있고 못된 늑대가 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그랬더니 그분 답 중에 하나가 그 글이 참 좋은 답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이긴다 그랬어요. 감이 안 오세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 결국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택할 때가 있고 그건 우리 안에 번민이 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늘 진리와 비진리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인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느냐,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느냐, 내 자존심을 따라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택하느냐, 내 못된 기질을 따라서 선택하느냐.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이기게, 뭐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늘 있습니다. 불의한 환경은 우리의 사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의 원인들을 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연약함, 육체적 과로, 쉬지 못했음, 긴장 이런 것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큰 위대한 일을 한 이후에 이게 참 그때 또 공허해지기 쉬운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서 무대 뒤에 박수갈채 뒤에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함, 외로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영적 침체 원인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결국은 누굴 바라봐서 그러냐면 3절 4절에 보면 자기 형편을 봐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건데 자기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자기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나,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결국은 환경을 봤다는 얘기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서 환경에 무너지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가정에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그 환경을 보면 우리는 늘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가운데 사탄이 틈타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환경 참 약합니다. 내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환경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몸도 힘듭니다. 연세 드시면요, 참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이민 생활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디 하나 이렇게 마음 둘 때도 별로 없잖아요. 어디 하나 이렇게 외로움을 달랠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민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어, 내가 이 일이 나한테 맞지도 않는 일, 내가 이걸 왜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한도 끝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적성에 맞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여기에 인도하셨지라고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날 이 환경 가운데 두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면 너 어디 서 있냐 자꾸 물어보세요. 그 자리 네가 선택한 자리냐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자리야, 네가 선택한 자리야. 지금 이 인생 네 인생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야. 하나님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자꾸 내 형편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고를 하는 훈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나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고를 자꾸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꾸 찾아내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한날 한날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은 뭐를 보게 되냐면 그냥 이 엘리야의 모습 같아지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되 내가 열저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나 죽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했고 하나님 이제 피곤해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고요. 저 이세벨 저 눈치 보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 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근데 이건 열심히 특심인 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옛날이에요? 옛날 얘기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나 죽이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 열심히 특심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적인 걸 물어보세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과거에 다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유년주의 학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찬양 부르고 아침에 웃으면서 성경학교 다 열심히 다니고 성경암송도 하고 그것 갖고 지금 하나님이랑 계산하겠냐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형편이 이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빵점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 내 환경을 보고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날 하도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영적 침체가 오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악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형편과 환경을 보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다 죽었고 나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죽었고 나만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판단입니까? 자기 판단이에요. 나 하나 남았는데 나 죽으면 끝입니다. 나 죽으면 끝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답을 누가 내리고 있냐면 엘리야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나쁜 모습이죠. 자기가 다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끝! 이렇게. 더 이상 연속곡 없어. 이렇게 여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이어가세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일단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야 그냥 모하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잠자게. 잠자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먹이셨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육체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도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 늘 이렇게 고단하게 고되게 일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쉼을 갖는 거 참 중요해요. 쉼을 갖는 거. 그래서 좀 쉬어야 되실 때 이렇게 밤늦게까지 막 뭐 인터넷하고 뭐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적인 쉼이 필요할 때는 모든 이 인간들이 만든 것들과는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푹 쉬시고 그러는 일들이 필요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금도 고민 가운데 있는 게 토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루도 푹 주무시는 날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로서리, 세탁소, 델리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아침 일찍 출근하는 7시 이렇게 나가는 우리 직장인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루도 밤 편하게 푹 자는 날이 제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 이분들 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쉼을 주고 회복을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육체적으로 쉼을 좀 푹 가지시라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영적 잠까지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 쉼, 영적인 쉼,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늘 피곤하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자기 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시간 관리도 하시고요. 영적 쉼과 육체적 쉼의 관리를 잘 하셔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늘 피곤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일해야 될 때 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육체적 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 회복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과 정직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보면 이 9절이나 10절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그냥 우리들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인간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자기 넋두리 같기도 하고 하소연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는 지금 누구랑 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넋두리나 자기 하소연이나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사람들과 나눴다 그러면 이거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요, 부메랑으로 날라옵니다.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그땐 더 큰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 속내를 싹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긴 속상해. 그래서 거꾸로 다른 C라는 사람한테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좋게. 그런 일들 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자기 속내를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것을 좀 회복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서 우리를 아주 짓누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들고 고달픈 이야기는 누구랑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랑 1대1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요, 받아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이고 그러면서 받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가서 넋두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아내나 남편은 못 받아주잖아요. 부모님들은 받아주세요. 왜요? 부모님이니까. 누가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힘든 이야기들은 사람 붙잡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진짜로. 특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랑 한없이 하세요. 하나님이랑 정말로 한없이 하세요. 그냥 개인 기도 시간이든 운전을 하실 때든 교회 오셔서든 그냥 내 있는 형편, 하나님 내가 정말 일찍 이민하고 고생 정말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 병 걸리고 비즈니스도 망하고 애들은 속썩이고 정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하나님이랑 해야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받고 살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랑 여러분 그렇게 그냥 여러분 속내를 다 이야기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이 너 일로 와서 서봐. 서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들을 시키세요. 여기 보니까 뭐가 막 지나가잖아요. 여기 바람이 막 크게 지나가는 거예요. 강한 바람도 지나고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뭘 가른대요 지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이 지금 필리핀에 온 태풍이 역사 이래 최고라 그러는데 제가 보면 이 태풍이 최고. 아무리 그래도 바위를 가른 적은 없어요. 그죠? 이게 최고고 그다음에 이번에 필리핀 태풍이 최고일 것 같아요. 바람이 바위를 갈러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런 바람이 지나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요? 지진이 있어요. 근데 바람도 바위를 가르고 지나가고 지진도 있고 그러는데 누가 계시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또 지진 후에 뭐가 지나가요?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오지 않던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이세벨이 또 막 도망도 가고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도 기가 막히게 했다가 인간적으로 바닥을 치기도 했다가 막 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장면이 이 19장 장면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리가 아니라 내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나 내 소리가 들립니다. 내 욕심의 소리 들리고요. 세상 소리 들리고요. 사람 환경 소리 들리고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어찌 여기 왜 섰냐.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요. 지금 저 이세벨이 또 다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내가 끝입니다. 나 죽으면 역사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5절부터 해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너 살 거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세벨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역사 내가 책임질게.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이 15절에 보면 네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의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거야. 엘리사 아벨무얼 기름 부어가지고 너 대신 선지자 되게 할 거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에후가 죽이고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야.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앞으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죽여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거야.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사명이 회복되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위로에 있지 않고요. 사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게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뭐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여러분 이 차원은 회복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이렇게 살려놓는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일어나서 사는 길은 뭐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네가 왕을 세울 거야. 다음 세대 선지자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역사는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갈 건데 이 역사의 주인은 나야라는 거예요. 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세벨이 아니라 악한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저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권자는 나야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이 사명을 주었고 너는 이 사명을 이룰 거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돈을 많이 주면 여러분 회복될 것 같으세요? 1차적으로는 그럴 것 같으시죠? 좀 있으면 여러분 타락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요. 건강 주시면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건강 갖고 딴 일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성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참 한참 웃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왜 가난한지 모르겠다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참 교회에서 충성봉사 안 하려고 그러고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충성하면서 힘들다고 아프다 그러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뺀질거리는데 시간 없는 사람들은 시간 쪽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그래서 안쓰럽다고. 그러고 가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나는 언제 하나님 잘 섬겼나? 내가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겼나? 참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날 한날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못된 자아는 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세계가 싸울 때 내가 음식을 덥석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욕심한테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라는 무서운 동물이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매달려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게 내가 아니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로 여기 서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우리 에덴교회 인도하신 하나님, 에덴교회 직분 주신 하나님, 에덴교회에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자꾸 헤아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물으십시오. 그럼 내가 어디 서였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